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에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뭐 우리가 비정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 많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랄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놀라운 비밀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고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내적으로 마음 가운데 혹은 외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또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마지막 결론이 좋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이 좋다는 것,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한 그 형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분명히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100%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가 AD 60년경이었는데 여러분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완전히 정말 말살하려고 박해했던 때가 AD 64년입니다. 그러니까 60년 때 이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그때 이미 박해가 시작되고 시련이 많이 왔습니다. 어쩌면은 야고보는 이제 내가 아마 순교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다른 서신서하고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서신서는 서론이 좀 있습니다. 서론이. 그런데 야고보서의 특징은 서론이 없습니다. 다른 서신서는 설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특징은 설명이 없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통이 있게 될 것인데 그 결론은 좋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결론부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굉장한 시험과 박해,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줄 것인데 왜 이렇게 보호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결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시작하며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시험을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고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시련과 시험, 고통 그 자체를 보지 말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1세기 때 이 야고보서를 본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들이나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시험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우리를 좋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에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5절에서 8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결국 불가능을 뛰어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훈련시키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가? 그럼 8절에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랬습니다. 그 이 말은 뭘 말하냐면은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뭐죠?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지 말까? 뭐 이렇게 갈등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딱 마음으로 결정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지 척척척 알아서 잘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척척척 알아서 그냥 잘해주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련 가운데, 역경 가운데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어떤 때는 허용을 합니다. 왜 허용하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실수하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넘어졌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딱 부를 때에 그때에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나 어려운 역경들을 지나고 볼 때에, 극복할 때 볼 때에, 아, 그렇지.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도록,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시험과 어떤 역경들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많습니다. 시험과 시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그렇습니다. 또 건강 문제가 그렇습니다. 재정 문제도 그렇고 또 부부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려움들이 많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닥치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좀 막아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뭘 말하냐면은 시험이라는 스트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뭐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라고, 인내를 배우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결론은 좋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내 욕심과 유혹을 따를 때에 하나님 그거 막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도록 놔둡니다. 그리고 딱 어느 막다른 길목에 들어서고 더 이상 거기에서 헤쳐나오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과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시험과 시련과 역경,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생을 학습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시험이나 시련이나 고난은요, 숨겨져 있는 보석과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독특한 축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할 때 시험, 시련, 고통 뭐 이런 것은 좋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좋다고 환영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험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이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유혹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보면은 많은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 끝이 어디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역시 또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은 처음과 끝이 시험과 유혹에서 이제 승리한 것인데 그 배후를 보면은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허용한 그런 시험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이겨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의 영광을 누린 것은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고 우리의 미래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가? 좋게 끝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자꾸 있고 내 인생을 어떻게 좀 나쁘게 끝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가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좋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이 확신만 있으면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저는 그 이제 목회를 미국에서 이제 시작하면서 목회가 참 처음에 아주 참 순탄했습니다.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교회가 잘 세워졌습니다. 그런 중에 저는 어느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를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문제가 많았는데 교단에서 이제 그 교회로 꼭 가주기를 원해서 할 수 없이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의 그 목회는 참으로 그야말로 너무너무 혹독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뭐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은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민기 이제 형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뉴욕으로 이제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맹장이 터졌습니다. 맹장이 걸렸어요. 우리가 뉴욕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웠고 그런데 병원 사정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랬는데 맹장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응급실 갔습니다. 그때 한국 응급실에 가보니까 한국 의사가 한 분 있었는데 그 의사가 제 아내를 아는 척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수술을 받게 되어지고 그 수술비 한 만 몇천 불을 제로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제 아내는 교회 그때 어려웠을 때인데 사모님들이 모이는 그런 어느 집회에 갔다고 합니다. 저는 뭐 가지 않았어요. 그때 사모님들이 모이니까. 예, 그런데 그 집회에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되어졌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데 이 강사 되시는 분이 제 아내를 보고 불러냈대요. 이렇게 왜 불러냈냐면은 너무 얼굴이 밝다. 그 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불러냈대요. 그래서 불러내서 뭐 거기서 뭐 율동도 하고 찬양도 했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마음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이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한 분이 이제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 의사 이제 사모님이었습니다. 저 사모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어렵다는 소문 내가 다 들었는데 어디서 얼굴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모 내가 이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맹장이 걸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그 이제 병원 응급실에 들어온 걸 이제 사모님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딱 보면서 이제 만나게 됐대요. 제 아내는 전혀 기억을 할 수 없는데 사모님 전 모르겠지만은 그때 제가 사모님 얼굴을 보고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우리 터져 나올까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여기서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비 제로. 할렐루야. 감동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참 감동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냥 조용히 앉아있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주 확신 있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오늘 12절에 나오는데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안겨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옛날에 운동선수들이 시합에서 우승하면은 씌워주는 월계관입니다. 올림픽 때 우승을 상징하는 월계관,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나무가지로 만들었어요. 이 나무가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그냥 시들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불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참으로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는 줄 알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시련과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그냥 금메달 못 받습니다. 연습 많이 해요. 훈련 많이 해요. 그건 연습과 훈련할 때 땀 흘려요.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운동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한번 키우려고 해도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체중을 줄여보려고, 아무 노력하지 않냐고, 침대 위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에어로빅 하는, 운동하는 그런 비디오 이렇게 보면서, 내 체중은 빠져야 된다. 이래도 절대 안 빠져요, 사실은요. 빼려면 내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 상처, 아픔 이런 걸 허용하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훈련해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그 극복하게 되면 반드시 누가? 하나님께서 그 메달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대부분 한 두 가지로 와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인간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참 시험이 될 때가 많아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시험 많아요. 생활이 어렵게 되고 사업이 힘들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런 시험들을 갖다 주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하고 시험을 견디고 이기려고 하면은 하나님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과거의 시험과 실패와 상처, 여기에 대한 해석, 설명을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잘못된 거, 과거에 뭐 혹은 뭐 죄를 지었던 거, 과거에 실수했던 거, 잘못이 아닙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성장 기제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다고 내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니죠? 내 인생이 과거에 어떤 사건, 사고로 혹은 문제로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은 시험을 이기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인내하고 있는데 자꾸만 실패했다, 그때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탄의 계략에 속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율법적 사고입니다. 잘못해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허용한, 하나님께서 허용한 시험과 시련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와 실패 이런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허용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뭐 근데 그 이후로 저는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뭐 저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또 교회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그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저를 교회 나가자 이렇게 말하고 데리러 온다거나 뭐 권면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중학교 때 이럴 때 보면은 반항기도 많았고 사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저녁만 되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늘 제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면 잠잘 때 오늘도 무사히 하는 그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소년이 엎드려 기도하는 그 택시 운전사가 그 이제 그 위에 운전 앞대 앞 그 거울 앞에 그 붙여놓은 그걸 제가 우연히 하나 이제 기독교 서점에 있는 장로님을 제가 그거 늘 관심이 있어 그걸 구경하니까 장로님 그걸 하나 줘가지고 그걸 책상 앞에 이렇게 걸어놓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느냐면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소리도 몰랐어요, 저는. 이 소리도 몰랐어요. 그러다 제가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집을 나온 게 아니고 대학을 이제 다닐 때 집을 나왔죠. 결국은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이제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세례를 이제 받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세례받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받고 난 뒤에 죄 안 지을 확신이 없었고 세례받고 난 뒤에 새 사람으로 살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자꾸 미루었습니다. 근데 계속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세례받는 날 저는 잊지 못합니다. 세례받는데 큰 감동에 사로잡히고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날이면은 정말 좋았을 것인데 그 반대입니다. 제가 세례받는 날 주일 아침에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제가 새로 산 차, 차를 그때 새로 샀거든요. 제가 그때 30, 30살 이전이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제 나이 또래, 제 동기들이 새 차를 구입한 사람들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새 차를 구입했어요. 이것도 놀라지 않군요. 근데 그날 세례받는 날 하필이면 그 차가 완전히 그냥 많이 찌그러졌어요. 아, 그냥 이 교회 깨끗하게 차를 타고 교회 가서 세례받고 오늘 막 은혜 충만하고 막 이래야 될 건데 차가 완전히 찌그러진 거예요. 그냥.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그냥 막 그냥 힘이 확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래 오늘 세례 안 받는데 다음이나 세례 받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점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목사님이 약속했는데 내가 세례를 안 받으면 목사님 기다리고 있을 건데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할 수 없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저는 어떤 그 순간에 세례 받는 순간에 감동이 있는 것 하나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감동이 없었어요. 그냥 세례를 어떻게 받았는지 받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가끔 제가 후회가 됐어요. 무슨 후회가 됐냐면은 아 세례 다시 받으면 안 될까? 정식으로 좀 받으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들도 이제 되었습니다. 그때 내 세례 받은 거 혹시 무효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내적인 음성을 주셨습니다. 고맙다. 그때 네가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고 어려워도 나를 마음에 모셔줬어. 고맙다.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초청을 받아주어서 참 고맙다. 제가 잊지 않아요. 그런 마음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눈물이 뭐 그냥 촥 흐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수와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거 일로 감정이 상하거나 화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건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허용했으니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한다면은 감정 잃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위로를 하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에 시험을 이용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시험을 통해서 뭘 준다고요? 영원히 남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에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시련의 불편함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점점 예수님 닮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 닮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 성결한 것. 이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충성하고 신실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겠다는 그런 목표를 삼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닮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조금만 힘이 들어도 그냥 그만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두면은 예수님 못 닮아요. 시험, 시련 이걸 통해서 예수님 닮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학 교수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고통은 신성함과 조화하는 가장 빠른 길이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있는 힘을 다해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렇죠? 고통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 누굴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복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복이 언제 시작되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면은 그때가 언젠지를 알게 됩니다. 이 히브리어로 복을 이 베레크라고 하거든요. 바라크 베레크.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무릎을 꿇은 상태로 만들다. 복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무릎을 꿇은 상태로 만들다 하는 것이 복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말이죠? 하나님께. 언제요?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왜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딱 그때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시간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이렇게 되질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줄 알죠? 쉽지 않아요. 에고가 있어요. 에고. 자존심이 있어요.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무릎만 꿇으면은 성령님께서 꿇으라 할 때 꿇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겸비입니다. 겸비. 이 히브리어로 겸비란 말은 뭐냐면 무릎을 꿇다 허리를 숙이다 누가 앞에요? 하나님께.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헬라 단어는 마카리오스인데요 이것도 뭐냐면 일방적으로 위로와 보상을 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거든요. 그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일방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구원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실수가 있고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있고 실패할 때 낙심될 때 그냥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요 실수가 있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항복하면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실패했습니다. 어렵다고 자기 스스로를 높였던 사도 바울 그전에 사울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딱 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 닮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의 가장 공격 포인트는 어디냐면 우리의 자아입니다. 에고입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너 그 일 네가 해결하라. 너희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시련 이런 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볍습니다. 고난이 손해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결국은 시험과 고난 이것이 우리 영혼의 보석이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핸들을 누가 잡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잡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손 위에 포개서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을 때 그걸 미리 막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 아닙니다.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당신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 그러면 그래도 난 시험 좀 안 당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난 시련 당하기 싫어. 이렇게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시련, 역경,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혹은 죄로 인해서 좌절감에 빠질 때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엎드리면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메뉴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딴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낙관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은혜를 적게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 문제에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은혜를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성리는 뭐냐면은 은혜를 더 받는 데 있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고 간수하면서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시련이 와도 넘어갑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넘어갑니다. 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 삶의 시험을 허용하신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결국 불가능을 뛰어넘는 믿음을 선물로 주기 위함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시험을 허용하는 일은 시련과 어떤 역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시련의 불편함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점점 예수님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어떤 시험과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그 앞에 놓인 십자가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앞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 대신 시험과 시련과 아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여러 시험과 시련, 역경,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화낼 필요 없습니다.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극복하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